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 실화를 바탕으로 개봉한 영화 에이트 빌로우가 개봉되었습니다. 지질학자 데이비스라는 한 남성이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수성에서 운석이 남극에 위치한 멜버른산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남극 대원이었던 제리라는 남성과 그리고 8마리의 썰매견들을 데리고 남극을 가게 됩니다. 애타게 찾던 운석도 발견하면서 모든 것들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이스 캠프에 철수하던 중에 이 남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치료를 위해서 더 이상 남극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안전요원 제리는 썰매견들에게 곧 다시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남기고 헬기를 타고 미국으로 먼저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남극에 25년 만에 불어닥친 거대한 폭풍 탓에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무려 175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가봤자 그 썰매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러니 굳이 위험한 그런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어. 돈도 많이 들잖아.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제리를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리는 그 썰매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극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그 남극에 도착했을 때 썰매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있는 썰매견들도 있었고 죽은 썰매견도 있었습니다. 뭐 아쉽게도 다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썰매견들이 있었고 다시 그 제리라는 남성과 재회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오리라는 그 약속을 믿었던 그 썰매견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충성된 믿음, 그 믿음은 불굴의 환경 속에서도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는 책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도 성취될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상적이거나 추상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역사의 현실 속에서 성취되고 나타나는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백수를 앞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애굽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출애굽시키겠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약속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약속을 하신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뿅 하고 이룬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이루셨어요.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을 벗어나서 애굽을 벗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는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제자들 역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만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루아침에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이루셨죠. 이 시간을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범주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로 이루지 않으시고 왜 시간을 두고 약속을 이루시는 걸까요? 시간 없는 약속의 성취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면서 배울 건 배우고요, 버릴 건 버리는 그런 연습과 훈련들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은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다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고요,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그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몫은 약속과 약속이 이루어지고 질 그 과정, 그 시간, 그 현재, 우리들의 현실, 우리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처한 삶의 상황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 사이에는 아주 이 양자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워낙 우리들의 삶이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며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점점 줄어들고 작아집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죠.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와요. 여러분, 두려움이나 염려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과 염려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소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절대 권력자로 칭함받던 그 왕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왕조차도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사야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주전 735년 고대 근동 지역에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패권을 잡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의 눈치를 살피면서 기생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국제정세를 한번 새롭게 뒤집어보기 위한 시도들을 합니다. 더 이상 아수르가 패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두 나라가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왕 아하스에게까지 찾아와서 우리 같이 동맹 맺자, 우리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아하스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동맹 제안에 거절당한 아람과 이스라엘은 꽤나 기분이 나빴겠죠. 그 즉시 아하스에게 등을 돌리고 아하스의 왕위를 빼앗고자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아하스의 귀에까지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하스가 보였던 반응이 오늘 2절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자신을 공격한다는 소식에 아하스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은 아하스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전염병이 퍼져나가듯이 온 나라 구석구석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왕의 마음과 온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봄바람의 꽃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숲이 바람에 흔들릴 정도로 흔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기고 걱정이 들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흔들리는 마음을 도무지 잡을 길이 없었다라는 게 진짜 문제였어요. 아하스가 날마다 먹던 그 진수성찬의 식탁도, 그가 입고 있었던 화려한 그 왕복도, 가지고 있던 권력과 권세도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의 마음을 붙들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두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믿음이 좋으십니다. 저는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아하스의 처지였다면 전 별로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상황이 두려운 걸 어떡합니까? 현실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좀 따뜻한 위로의 말을 좀 전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다. 잘 될 거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뭐 이런 류의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그 아하스를 향해서, 걱정 근심이 가득한 그 아하스를 향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낙심해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아하스의 상황과 형편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분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불안한데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 파란색 하이라이트 된 표현이죠.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다윗의 집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네. 우리 3부 예배자들은 역시나 스마트하십니다. 다윗의 집을 가리키는 여기서 표현된 지칭하는 사람은 아하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하스는 다윗의 계보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가문에 하셨던 약속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래전에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든든하게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전쟁의 위기 앞에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하스가 마음이 유약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하스의 마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분이 하셨던 약속보다 자신의 눈앞에 닥친 그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그 두려운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아하스에게 뭘 요청하고 계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문제의 해결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참 고집스럽습니다. 닥친 위기를 자신의 손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요. 아하스가 우리를 닮은 건지 우리가 아하스를 닮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하스가 생각해낸 해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앗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사람을 보내서 그 앗수르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서 구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하스의 요청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겸손한 요청이 아니라 지금 이 요청은 비굴한 요청이에요.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자칫하면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왕에게 거대한 제국의 힘을 빌려서 이 위기를 조금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헤쳐나가는 아하스의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거대한 제국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내 왕위를 지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잠시 비굴해질지언정 가장 큰 힘을 가진 그 앗수르 앞에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조아리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하스에게 오늘 예언자는 전혀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은 이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을 바꿔라. 앗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위기는 다른 군사적 방법으로, 정치적 방법으로, 외교적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하스의 모습은 지금 시험 문제 앞에서 시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 학생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해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제시하고 있는 이 대안,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이 대안이 여러분들에게는 대안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사야가 좀 어딘가 모르게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전쟁의 위협 앞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니 아, 참 비현실적인 대안이다. 아, 참 생각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요, 당시 황실에서 서기관으로 활동했던 예언자였어요. 누구보다 시대를 바라보는 그 해안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국제정세를 빠르게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눈과 머리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방법이 아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요청을 하는 걸까요? 지금 정치, 군사, 외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융통성 없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지금 닥친 이 일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누구보다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구원할 자는 앗수르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도 아하스와 성종이 같은 사람들인지라 아하스가 처한 상황,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객관적인 현실은 아하스와 온 나라를 두려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역대기를 보면 오늘 아하스와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또 다른 남유다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스가 처한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사밧 왕도 똑같이 아하스하고 두려워, 아하스처럼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하스와는 달랐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처한 상황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어서 전쟁 출전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왕은 이런 말을 전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아멘. 지금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단코 굳게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다른 걸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요청하고 계세요. 거대한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삼킬 것 같아 보이는 순간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굳세지 못한다면 굳세게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협박이나 횡포가 아닙니다. 역전과 변화와 새로운 갱신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역사적 현실 앞에서 아하스 왕과 여호사밧 왕은 서로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면, 역대기와 열왕기서를 보면 이 두 왕의 이야기를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역사서를 들춰보는 그 후대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질문과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망했지? 이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그리고 열왕기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대답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정치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개인적인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서로 간의 불안과 미움과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시대적 현실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의 바람이 휘몰아치는 캄캄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이라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마치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늘의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두려워 떨고 있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낙심에 주저앉아 있다가 그냥 한 주를 시작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1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과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두려움의 옷을 벗어 던지게 만드는 것, 믿음이에요.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다시 힘차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붙잡아야 할 말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굳게 설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현실들, 사회적인 현실들, 국가적인 현실들이 하나님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을 들고 하시금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하나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삶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